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저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한 부분 읽고 이 말씀의 본 뜻들을 함께 헤아려 알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양극단이 있는데 그 양극단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잘 걸어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지 않고 자기 경건과 의로 구원에 이르려 보려고 하는 시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율법의 안내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이런 양극단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치우쳤고 공동서신의 수신자들은 반율법주의에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서 영영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사이를 마치 면도날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인간의 세능과 위로 위로울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 6장에서 율법 폐기론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5장 20절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논증에 대한 반대자들의 논박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동안 은혜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 교리가 가진 결함 때문이라기보다 은혜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은혜 교리를 오용하고 남용한 우리의 잘못 탓에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으면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 교리를 지성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하다가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잘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진술할 수 있고 신앙의 내용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내 마음이 설복되어서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지는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류가 뭐냐. 은혜를 그토록 강조했는데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짓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성의 부패한 편견, 부패한 편견이 뭘까요? 아, 은혜가 더하니 이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편견을 몰아내요. 은혜가. 그 부패한 편견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러고 싶지만 아니다 해서 자신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신자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원칙적으로 은혜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약간 치우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를 약간씩 치우치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치우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로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 상태에 있는 신자는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은혜 상태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내린 분은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존 오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은혜 상태를 정의 내렸습니다. 은혜 상태란 참된 신자가 구원의 입문 단계에서 하나님께 신분적 칭의를 입은 이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이런 은혜 상태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신자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결코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본문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고 질문했습니다. 언뜻 보면 6장 1절에서 제기했던 질문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시대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와 영생이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력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순종하기보다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경험했던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 시대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6장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1절의 내용하고 흡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없는 이유를 2절부터 14절까지 논증을 쭉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14절에 와가지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15절에 와서 또 은혜 아래 죄를 지으리오? 라고 물었다는 말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하면 기독교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이런 식의 질문을 재차 해서라도 죄를 짓고자 모의를 하는 계획을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이런 질문을 제기했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뭐 이래도 어떠냐 저러면 어떠랴 하는 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겨냥하고 염두에 뒀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머물러 계속 범죄하는 이것을 앞서 문제 삼았는데 다시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에 엄격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재차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고 말하면 이런 질문을 재차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럴 만한 소지를 마음껏 갖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성향을 알기 때문인가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자는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긴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죄가 지배한다라는 이 말,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신자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죄가 신자를 주장할, 지배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다면 뭘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이 말씀도 단순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이 말도 그저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신자라고 해도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신자는 절대로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너희의 죄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영어로 domin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죄와 관계에서는 rebel, 반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죄는 실제로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존 오웬 목사님은 구별해서 쓰려고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은혜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은혜 지배에 반역하는 시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핑계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각각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걸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재차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법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말하자면 죄가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이 왜 사람들이 죄가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죄만 더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죄를 오히려 더 짓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초기부터 언약을 어기고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결국 망하고 만 것은 무엇을 여기에 보여줍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죄가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시대에는 은혜가 없었다거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권세 아래 살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 경건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 아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물론 은혜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실로 볼 때 구약 이스라엘은 법 아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 무능하고 무력해서 결국 그들은 죄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혜는 절망 속에 있는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속죄와 구속을 바라보게 하여 죄사함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만듭니다. 은혜가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율법을 계시하실 때 그들의 체질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지요? 신명기 29장, 30장, 3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능력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무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더했던 무력함과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도덕적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따라서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을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신자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나아가서 신자들이 도덕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잘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면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된 이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율법 준수 여하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이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다라는 그런 말이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도 신자가 율법의 자극을 받거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자유한 자이죠. 율법을 위해서 자유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 자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권세와 조절로부터 자유하게 된 신자는 절대로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내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못했던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자, 그래서 도로시험도 통과하고 이제는 마음껏 자신이 운전해서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인도건 논이나 밭이건 아무 때나 막 차를 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철길로 논밭으로 차를 몰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차선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새로운 자유도 그 자유에는 새로운 틀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밥도 잘 먹히지 않고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밥도 좀 맛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 생활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그 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속옷을 제가 빨아 입은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속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왜 빨았을까요? 군대에서는 속옷을 빨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옷을 빨다 보니까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속옷을 빨았던 것입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이전의 삶의 형태와 자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받은 상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신자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새로운 삶의 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삶의 틀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옛 주인인 죄의 다스림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긴 하지만 신자에게도 모종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런 순종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고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자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모든 한계와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이것이 자유인가?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기보다 그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순간 다른 어떤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때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자유, 참 자유를 무시하거나 혹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범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무엇인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새로운 요구에 계속 순종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옛 생활이 그리워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파, 그 짜릿한 맛을 기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은혜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전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것이 이전에는 그토록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기억이었는데 점점 은혜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죄의 짜릿함에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비유를 생각하면 어떤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그 다음에 더러운 곳에 도로 누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를 아시죠? 대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자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더 이상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일반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서 지금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위하여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자는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구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구에게 순종한지를 보면 제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속 상관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죠. 자신을 종으로 드려서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겠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예로 들면서 죄와 대조를 이루는 의와 하나님을 주인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신자를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종이 되든지 의에 이르는 종이 되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지 이도 저도 아닌 중립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선택은 어느 주인의 노예가 되느냐, 어떤 존재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섬긴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고, 우리가 의를 섬긴다면 우리는 의의 종인 거죠. 바울은 이 두 형태의 종살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이었기 전에, 우리가 그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는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죠. 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리키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자신은 매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사탄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노름, 섹스, 알코올, 외설물 중독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중독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옥죄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난 욕구를 불어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죄 종도라는 데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그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피상적 순종이 아닌 내면적 순종을 가리킵니다. 순종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신자의 당연한 자세와 태도예요. 그래서 나는 죄 속바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을 다 해도 된다. 무엇에도 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을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선물이 너무 커서 고가라서 담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선물을 줄 때나 혹은 내가 은혜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때 별로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지 않을 때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때는 내가 받은 선물에 걸맞지 않는 담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꺼려져서 때로는 선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특별히 입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줄 때 그에게 뭘 주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지난 3월에 사택 이사를 해가지고 전세값이 뛰어서 이사를 했는데 앞집 사람에게 제 아내가 뭐 이런저런 과일들, 떡들 이런 것들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집에서도 뭘 주는데 한 날은 소고기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구원받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받아 누리는 것은 선물입니다.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전에 비상응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비상응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과 영생에 상응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응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주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합당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합당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협조를 필요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뭘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상응하는 선물은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순종은 신자가 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죠.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돼지 저금통 통을 깨가지고 부모님의 생일에 선물을 합니다. 첫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첫 월급을 받으면 이전에 저희들은 뭐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은 그 다음에 내일을 사드리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신자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순종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추가적인 선물을 더 받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17절 이하의 내용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순종을 배제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을 때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받아 누려야 됩니다. 중생과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살려주셔야 숨도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수동적인데 믿는 행위자인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또 은혜를 받으라고 말해놓고 우리 편에서 또 순종이 필요하다?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완전히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이 그것이죠. 믿어 순종케 된다. 이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신자는 시종일관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신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때 순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17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작용이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신자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신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단지 예수님은 천국 간다.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가?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훈의 본, 곧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어디 안에 넘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넘겨졌어요? 어디에 넘겨졌는가 하면 가르침의 본에 넘겨졌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틀과 본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끌려다닌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 이전의 생활과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사는 일시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도 조세영 씨 아시죠? 교회학교 하시는 잘 모르겠는데 대도 조세영 씨 그가 회계에서 간증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도둑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런 일시적인 변화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패턴, 어떤 양식에 우리가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인 변화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붕어빵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붕어빵을 잘 사 먹었거든요. 붕어빵 굽는 거 보셨죠? 그 붕어빵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을 붓고 그 다음에 팥을 넣어서 그 붕어빵을 만들어냅니다. 넘겨졌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틀에 맞춰 찍어내듯이 우리를 복음이 가르치는 틀과 본에 우리를 넘겨줘서 우리와 하여금 마음으로 그 틀과 본에 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를 행하는 과정에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자의 의지적 순종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든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든지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과정 안에 신자의 의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죄를 지어놓고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셔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하시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적 순종은 찾아볼 데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거죠. 본래 우리는 죄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죄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와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 해야 되겠죠. 신자의 영혼 안에서 죄와 은혜가 마치 시계추처럼 진자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나는 근본적으로 은혜 지배 아래 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것은 반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생각, 편견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해서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구원받은 신자의 매일의 삶의 과정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요? 우리를 교훈의 본, 복음의 본의 틀에 우리를 넘겨버려서 우리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단순히 쭉 읽어서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 안에서 작동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헤아려 알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에 저희들을 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말씀들을 읽어왔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한 채 단순한 공식만을 가지고 우리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속게 되고 죄가 몰아붙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들이게 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왕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들 또한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